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주변 해변에서 어젯밤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해 22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843명이 부상하고 28명이 실종됐다고 스토퍼 포르워 누그로호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오늘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적십자산은 오늘 성명을 통해 피해 상황이 들어오면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그로호 대변인도 당국자들이 아직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순다 해협을 따라 수마트라의 남람폰과 수도 자카르타 서쪽 자바 지역의 세랑과 판데글랑 등 세 개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백 채의 가옥과 9개 호텔, 선박 350척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이 오늘로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기한 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어제 0시 1분에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이 연방 공휴일이고 상원은 27일 이전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 해소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57억 달러를 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요청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장벽 건설 비용의 착수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ABC 방송은 어제 펜스 부통령이 전주에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 같은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실의 한 당국자는 다른 일정과 겹쳐 연설이 취소된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하면서도 연설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일부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격퇴 담당 브렛 맥거커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의 철군 방침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IS 격퇴를 위한 글로벌 동맹 담당 맥거커 특사가 31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맥거커 특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충격이자 정책의 완전한 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결정으로 동맹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전투를 함께하는 나라들은 당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금리 인상과 연방준비제도의 포트폴리오 축소가 특히 주요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전적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파월 의장 해임을 시사하지 않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유엔 총회가 올해로 14년 연속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폼페오 장관이 내년 초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거듭 확인한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20일 캔사스 지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자, 새해 첫날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진단을 해 주실까요?
예,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지난 10월에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두 달 넘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국의 실무자들과의 회담이 별다른, 말하자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폼페오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현재 원하고 있는 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일관되게 2차 추가 정상회담을 갖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은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 정상회담, 추가 정상회담의 의사를 분명히 거듭 확인한 겁니다. 그 의미는 이 시점에서 대화에 미온적인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의
네.
장으로
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북한이 대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런 추가 정상회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분명한 대화의 의지 그리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최근 나온 이 유화 메시지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그 폼페오 장관의 발언,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한 이 발언을 대표적인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 서울 방문해서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또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데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다음 주에 열리게 되고요. 또 내년 초에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진행이 됩니다.
네.
미국이 예정된 내년에 예정된 한국군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한 방침도 대북 유화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년 초에 독수리 훈련 계획 축소를 밝혔고요.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을 포함한 미한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서 연중 소규모로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상적인 훈련만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요구하는 건 제재 해제나 완화인데요. 그러면 양측이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을는지요?
예,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제재 해제나 완화를 요구한 것은 지난 두 달 이상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거든요.
네.
아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스티븐 비건 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하자면 남북한의 경협에 대해서 아,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발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거듭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측이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바로 그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양측이 절친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관측통들의 추측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제재 완화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협상에 다시 적극 나설까요?
네. 일단 북한은 지금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서 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 몇 달간 일관되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북한은 지금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재 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미북 대화에 나서면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에 나선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하고 또 제재를 해제하려면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제재 완화가 북한의 핵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고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협상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서 다른 그 타협의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보이면 북한도 뭐 판 자체를 깨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협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그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제시하는 미국의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될지 그것이 그 북한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게 될지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동안 그 사이에 그렇게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미국과 북한의 그 제재 완화를 둘러싼 기싸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이런 로드맵의 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관건입니다. 사실 비핵화 협상의 초기부터 미국과 북한이 필요한 것은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드맵이라는 게요. 북한이 특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한 말하자면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조치뿐만 아니라 그 시점들 그리고 어떻게 그 두 가지 조치, 양측의 조치를 매칭, 그러니까 맞춰나가면서 비핵화 완료까지 갈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신뢰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저쪽에서는 이런 반대되는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북한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북한은 영변의 그 핵시설을 상응 조치를 전제로 폐기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려고 할 때 북한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인가, 미국도 아마도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에 말하자면 만들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앞서서 실무 차원에서 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말하자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 행보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소식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oward that end,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인데요. 미국 민간 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뭐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제재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이들이 적법한 지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의 전달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의 방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번에 그 재검토는 민간과 종교단체 대북 지원에 관한 조치고요.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재검토라는 것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뭐 더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이유는 뭔지, 그런 점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말하자면 지원 물품들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도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대상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활동하는 단체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꼈고 또 불만을 제기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내 35개 민간단체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의회 등지에도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제약들을 좀 해소해달라. 왜냐하면 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그렇고요. 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국무부의 조치에도 그렇고요. 인도주의 활동은 예외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그 말하자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봉쇄했던 셈인데요. 이번에 그 국무부의 스티브 비건 특별정책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국무부의 입장은 정치적으로도 말하자면 이 부분의 족쇄를 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화를 견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서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발표를 하면서 폼페오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폼페오 장관에 대해서 북한 측이 강경파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폼페오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쨌든 유화 조치가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내비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현재 앞서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북한이 이제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를 계속 미온적이자 또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좀 해소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유화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이나 종교 단체들이 그 북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국무부가 뭐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인도주적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기인 2017년 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홍수 피해 지원 자금으로 북한에 1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요. 이 지원도 2011년에 90만 달러 수해 복구 자금을 제공한 데 이어서 6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두 번 정도밖에 안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미 국무부는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무부가 그 저희 BOA에 밝힌 그 입장문을 보면 북한에서 이런 인도적 그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북한 정권 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수많은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인식인데요. 따라서 북한은 이런 그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그런 자금들만 이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지금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미 국무부, 미국 정부로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인들의 북한 여행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이유가 그러면 지금은 해소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이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서 두 달 전에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입국했던 미국인 한 명을 억류 중에 있었지만 석방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치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북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은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추방을 결정했다는 게 이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좀 더 그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이죠. 미국이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 여행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예.
이제 그 말하자면 조치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해결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요. 그러나 그 잘 아시는 대로 북한에 대한 미국인 여행 금지 조치가 왜 나왔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오토 원비어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그 여행 갔다가 억류된 뒤에 17개월을 그야말로 구금 상태에 있다가 미국으로 석방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파로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한 것이 있는데요. 그 금지를 하면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한의 경우
예.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북한의 좀 다른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는지요.
네, 북한은 지금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들에 보면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원인은 미국이 상응 조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제재 완화만이 그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으로서는 제재 완화, 이것을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 인도적 지원 이 하나, 이거 하나만 놓고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느냐, 또 이걸 통해서 그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간의 협상이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 가장 그 큰 목표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제재 완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런 인도주의적 조치들 이런 것에 뒤이어서 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만 이것이 이제 그 비핵화 협상으로 나가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가 보기에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조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예, 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말하자면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민간 단체들의 소규모 지원하고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맥락이라면 북한은 틀림없이 상응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북한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수십만 톤의 식량 지원을 제공받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말하자면 상응 조치로 볼 수 있고요. 또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상응 조치로서 언급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찰단 교환이라든지 문화예술 교류, 정부 간의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이런 것들도 미국이 제재 이외에 말하자면 상응 조치로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이고요.
예.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그 연락사무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북한 측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비핵화 협상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이든 연락사무소 설치든 제재 문제 이외의 다른 상응 조치, 물론 제재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 이외에는 언급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최근 미국의 유화적인 움직임이 이 정체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에 과연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네, 유엔 총회 의장이 지난 1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사실을 발표하는 현장 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게 올해로 14번째입니다. 이렇게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예.
2013년과 2014년, 또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다섯 번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데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절차를 보면 이런 그 유엔 총회 표결에서 어떤 나라가 이제 이런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 이렇게 요청해야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 인권 결의안 과거 표결을 해본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떤 그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결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아.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북한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북한의 우호적인 쿠바나 베네수엘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아예 그 표결 요청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도 이번 그 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을 요청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지난 네 번 그러니까 이번까지 다섯 번에서 예. 이제 표결 없이 그 합의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국제사회 인식은 분명합니다. 특히 그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예.
그런 인식들이 강해졌고요. 다만 이제 그 이런 그 북한 인권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거나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들 일부 국가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긴 한데 이런 나라들도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만 그 유엔 총회나 유엔 그 안보리 이런 데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또 이런 데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잠깐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실 결의안은 지금 이제 14년째 계속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장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중요한 사안으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 그리고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법외 사형 선고라든지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이 5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게는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결의하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범죄, 이 말하자면 인권 관련 범죄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현재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유엔 총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 이사회 그리고 미국 등 개별 국가 또 그 외 여러 민간 단체들이 보고서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북한의 이 인권 상황이 뭐 크게 나아졌다고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뭐 다소라도 좀 변화가 좀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게 국제 기구들 또 민간 단체들의 평가입니다. 토마소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권에 의한 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고문을 비롯한 가혹 행위들 또 강간,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또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이로 그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서 이런 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래서 그 국제사회는 이런 그 범죄들, 인권 유린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또 이런 인권 유린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맞춤형 규제,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로서 이런 문제들에서도 크게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그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한 뒤에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그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그 각종 그 인권 기구들과의 그 관여를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얻어서 내부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 요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엔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해부하는 방안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지도자로부터 그 뒤로 줄줄이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의결에서 결정적인 것은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죠.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말하자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정에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회부하는 거 이거는 안보리의 현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상황은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하기 전부터 또 하고 나서도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그 지적들이 계속 나왔고 또 회담 끝난 뒤에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요. 일단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무부 입장을 보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 협상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런 그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지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그 약간 의문인데요.
예.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그 이런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협상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예.
좀 그게 그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일단 미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인권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강력하게 제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척이 안 되거나 또 비핵화 문제가 그 난관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미국이 북한의 그야말로 아주 최고위급 그 간부들을 그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입니다. 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미국이 이렇게 최룡해 부위원장 등을 인권 관련해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일단 상징적으로 그 시점 자체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에 맞춘 것이었고요.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 외에 또 의미가 있다면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 말하자면 복귀를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룡해 북한 정권을 2인자로 사실상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 최룡해 부위원장 그 지정으로 사실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여정 여동생이죠. 실세로 알려진 노동당 부부장까지 포함해서 정권의 말하자면 핵심 인사들이 거의 다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숫자로 보면 수십 명이 자연인으로서는 그리고 또 기관도 수십 개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압박과 관여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 동시에 그 북한이 그 유엔 기구들과 관여를 통해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장 방문 조사입니다.
예.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 북한의 정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한 없이 그 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의혹들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 지속적으로 그 북한에 그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그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한 소식, 미국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유엔 총회가 올해로 14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베트남의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스즈키 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역을 휘감고 있는 흥분 오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축구 변방이었습니다. 120여 년 전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가 축구를 보급했는데요.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축구 역사는 오래됐지만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은 본선에 나갈 수준이 안 되고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강팀들이 승점을 쌓는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던 베트남 축구가 올해 들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23세 이하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한 게 그 출발이었는데요. 이어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일대에서 마무리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축구 일약 4위에 올랐습니다. 동메달을 아깝게 놓친 건데요. 아시안게임 4위만으로도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전체에서 경쟁력을 보이더니 지난 16일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정상에 선 건데요. 베트남이 스즈키컵을 차지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스즈키컵 결승 당일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대표팀을 응원한 뒤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베트남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폭풍처럼 간다고 해서 현지에서는 디바오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국 그 국기를 들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고요. 디바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베트남에 5년째 거주 중인 한국 기업 주재원 유병선 씨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의 기쁨과 감격이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2002년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한국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가면서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축구가 달라진 건 지난해 가을 부임한 한국인 지도자 때문입니다. 2002년 트레이너를 맡아서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지도했던 박항서 감독이 그 주인공인데요. 박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와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맡은 이후 기술과 체력, 전술 수행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인기가 많지는 않았었다가요. 23세 이하 축구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인 박항서 감독을 국민 영웅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간 방송 VTV1은 2018년 최고의 인물로 박 감독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고요. 박 감독을 초청해서 새해 첫날 방영할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이 외국인을 한 해 최고의 인물로 뽑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다음 날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경제관계 회의를 주재하면서 박항서 정신을 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성공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박 감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디바오 거리 응원 현장에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베트남 축구 승전보를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당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축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됐음을 실감했다. 두 나라가 공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스즈키컵 우승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 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베트남하고 한국하고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였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오고 나서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병선 씨도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개인적인 감사를 표시하면서 식당에서 음식값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제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로회복 음료 바카스인데요. 제품 이름을 발음할 때 박항서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인기가 치솟았다고 제조사가 설명했습니다. 바카스, 박항서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업체 측은 지난 5월 박 감독을 광고에 내세워 베트남에 진출한 지 4개월 만에 280만 개를 팔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국산 소주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롯데 같은 대기업들의 현지 영업도 탄력을 받고 있고요. 신한 베트남은행, GS25 편의점 같은 다른 한국 업체들도 최근 10% 이상 매출이 높아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인 박항서 감독 지도 아래 동남아 최강으로 입지를 다진 베트남 축구는 이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해 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서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하는데요. 베트남이 아시안게임에서 기록한 4위를 뛰어넘을지 또 베트남과 한국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두 나라 축구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이란, 이라크, 예멘 등 중동 국가들과 함께 D조에 속해 있고요. 한국은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C조에 배정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스즈키 컵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대회는 월드컵이고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아시아 대회는 아시안컵입니다. 스즈키 컵은 이보다 범위가 더 좁은 동남아시아 일대 축구협회들의 모임인 아세안축구연맹이 주관하는데요. 자동차와 중장비를 만드는 일본 회사 스즈키가 후원하기 때문에 2008년 이래 스즈키 컵이라는 대회 명칭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베트남에 불고 있는 축구 열풍 전해드렸고요.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스즈키 컵 명칭이 왜 붙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베트남 축구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다고 현지 유력신문이 지난 18일 머리기사 제목을 달았는데요. 새로운 빛, 존 메이어가 부르는 뉴 라이트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the boy and you're the phone. Lighting up inside you, draw it home all alone. Pushing 40 in the friend zone. We talking and you walk away every day. Oh, you don't think twice about me. And maybe you're right to doubt me, but if you give me just one night, you're gonna see me.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주변 해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해 22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843명이 부상하고 28명이 실종됐다고 스토퍼 푸르이 누르고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오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부기관들에게 이번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에 크라카타우 화산의 분출을 보고했고 곧이어 밤 9시 30분경에 쓰나미가 강타했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에 따르면 화산섬 아나 크라카타우가 분출하면서 발생한 해저 산사태와 만조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 겹치면서 쓰나미가 초래됐습니다. 순다 해협을 따라 수마트라의 남남풍과 수도 자카르타 서쪽 자바 지역의 세랑과 판데글랑 등 세 개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백 채의 가옥과 9개 호텔, 선박 350척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이 오늘로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기한 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어젯밤 0시 1분에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이 연방 공휴일이고 상원은 27일 이전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의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57억 달러를 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이 같은 대통령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로 휴가를 떠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ABC 방송은 어제 펜스 부통령이 전주에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 같은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실의 한 당국자는 다른 일정과 겹쳐 연설이 취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연설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의 일부를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격퇴 담당 브렛 맥커크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의 철군 방침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IS 격퇴를 위한 글로벌 동맹 담당 맥커크 특사가 31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맥커크 특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충격이자 정책의 완전한 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결정으로 동맹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전투를 함께하는 나라들이 당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금리 인상과 연방준비제도의 포트폴리오 축소가 특히 주요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파월 의장 해임을 시사하지 않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경질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